한때 우리 사회에 좀 좋지 못한 용어인데 졸부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찌어찌해서 많은 돈을 가지시게 된 분들이 그 돈을 정의롭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타락한 문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졸부 같다 그렇게 나쁜 말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혼 없는 사람 같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인격을 담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표현하고 기계적으로 일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성찰 없는 자기 생활을 이어나가면 영혼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당시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단순한 종교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조직이나 지도부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유일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지도부가 바로 이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두고, 저분들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일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또 보호를 요청하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표준점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살인을 지시하기도 하고 불법 재판을 모의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세워 정치적으로 파탄 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입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아부와 아첨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런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참 불쌍하다. 그 영혼이 정말 가련하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무죄하게 살기는 어렵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간마다 마음에 폭풍이 생겨나기도 하고, 탐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기심과 자기 자랑의 노예가 되기도 쉽고 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평생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은 죄를 합당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들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상한 심령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살수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과 애통하는 심령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죄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일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져 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희망이었을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의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전혀 자기 반성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신앙과 양심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없고 그저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고 욕심이 채워지기만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최악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23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이 그의 조카 생질에 의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밤중에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해 가는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라는 한 사람의 이 혐의가 있어 고발당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500명에 가까운 굉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큰 작전에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가이사랴는 이름 그 자체가 가이사라는 말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를 기념하는 가이사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로마가 개발했던 이스라엘의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데 옛적에는 이 가이사랴라고 한 항구 바로 옆에 요빠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빠라는 항구가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는 먼 나라로 가는 이 배들의 출발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려다가 풍랑 만났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압니다. 그렇게 이 지역은 먼 지중해를 통과해서 먼 나라로 가는 사람들 출발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에 새로운 항구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총독부 본부도 있었고 로마군 주둔 사령부도 여기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권력이 상당 부분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의 생각으로는 로마 권력이 로마의 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로 보내야 바울이 안전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어서 총독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갔을 때 총독이 처음 바울을 만나서 묻는 말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렇게 물어서 바울이 내가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다라고 대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출신지를 물은 것은 총독은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 안에 있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총독은 그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해진 절차와 법과 규칙에 따라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진행해 나가는 나름 합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나 이 로마, 이 예루살렘을 그 공회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의 중심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리한 여러 재판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면 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자기들 말로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르침들이 멈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없애는 데만 전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온 천하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근본적인 것이지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춰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증거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배후에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비록 미천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지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암살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야말로 무신론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될 수 있는 일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경험한 것을 다 생각하면서 나중에 로마서 그렇게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의지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 되는 것처럼 된 일이지만 안 되게 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교회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깊이 마음으로 몸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선한 열매를 늘 맺으시는 축복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지를 보십시다. 24장 1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 총독의 재판정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주로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길게 소개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게 되면서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언변만으로는 잘 감당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률가를 대동하고 이 총독 앞에 왔습니다. 어쩌면 그 유대의 공회 안에서도 강경하게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굉장한 부탁과 어떤 압력을 받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 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처신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와서 변호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서는 말이 변호사의 말이 아니고 아나니아 대제사장 자신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 국가의 어떤 조직도 백성들을 돌보는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실로 그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 조직이 이 제사장들 조직이었고 그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이었으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기도 하다가 절망하기도 하다가 기뻐하다가 하다가도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아주 치졸한 몰입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야말로 시정잡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건 우선 지나치게 총독에 대한 아첨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유대민족 최고 지도자가 로마 식민지배를 총독 앞에서 할 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일제기간 동안 이런 말을 총독 앞에서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말로 그에게 돌려줘야 될 겁니까? 이건 그 민족의 지도자가 신앙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총독 때문에 태평성대가 왔고 당신의 지혜롭고 명석한 지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것 우리가 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그 대통령께서 초대하시는 교계 지도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모두가 용비어 첨가가 지나친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당신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신뢰가 되겠지만 그래도 정도껏 칭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용비어 첨가가 너무 지나서 듣기가 저는 몹시 거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석한 몇몇 분 중에 개인적인 민원 청탁성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를 만나서는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엄중하고 냉정하게 진실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공평무사한 정치할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뭐 자기 개인적인 민원 청탁성에 부탁을 하면 그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면 초법적인 조치를 발동해서라도 자기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권력으로부터 초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기 문제 해결되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 어떻게 책망할 겁니까?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작아지는 모양입니다. 200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청와대의 어느 수석비서관 그 직책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말하는 민족수석과 같은 그 수석비서관 한 분이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목사님이 발탁되어서 그 자리에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계 지도자들과 두루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과 한번 면담하라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총회장을 모시고 어디 장소에 가서 민정수석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쯤 돼서 그 수석께서 총회장 목사님께 목사님, 교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힘닿는 대로 정부가 돕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장님 저기 시골 지방에 계신 시골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부에 도움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힘은 없으나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부의 도움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필요하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당신의 지도력 때문에 우리 민족의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신앙정신으로도 맞지 않고 민족 양심에도 맞지 않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바울을 없애고자 하는 그 일에 총독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민족을 대표한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토굴과 광야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죄 없는 바울을 고소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악평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런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총독은 천부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다음입니다. 그 천부장이 보고하기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사실을 알아보니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천부장의 보고예요. 이미 총독은 천부장으로부터 그런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 고발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2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을 때 헬라 사람 하나를 곁에 드로비모라는 사람 곁에 두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의뢰의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겠거니 생각해서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더럽혔다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짐작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짐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울 만큼 소동을 일으켰고 사람 찢겨 죽을 만큼 큰 소동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빌미로 해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독을 찾아와서까지 유대인 지도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나치게 권력에 아부합니다. 이런 영혼이 어떻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계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싶은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 총독 앞에서 그를 향해서 극찬의 아첨을 하는 그 말을 거기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 누구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바울 한 사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진실이고 양심이고 다 뒤로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민족의 지도자답지도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 그 지위 자체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가진 사람이거나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나 어떤 직분까지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책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합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어울리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과 정의감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그 자리가 주는 특혜만 즐겁게 누리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 아나니아처럼 타락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향해서 긴 세월 지난 다음에 비판의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지만 냉정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적이었는지 항상 진실했는지 또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면서 타락한 아나니아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자비 원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스페인 속담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음식물이 썩을 때 냄새가 나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음식 썩을 때 냄새가 제일 지독합니까? 기름진 것이 썩을 때. 기름진 것일수록 부패할 때 지독한 악취가 풍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항상 살피고 항상 돌아보면서 정결함으로 단장된 의로움으로 단장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